세상을 살다 보면 해괴한 거짓 소문과 모함에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당할 때, 더군다나 거짓 소문으로 당할 때는 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서울교회가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7편 그 표제에는 다윗의 식가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그래서 비탄시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식가요니 장르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노래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어떤 열광적인 그런 노래의 장르를 말한다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편 7편의 전체 분위기를 또 대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탄시이지만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면서 악을 저주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을 호소한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탄시이면서 저주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저주할 수 있는가? 악을 행하는 사람 자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과 악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괴멸되기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악을 저주하는 것이기에 이 저주는 신앙적인 하나님의 승리로 승화되기에 다윗은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그의 모든 고통과 분노와 좌절과 그 실망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주기를, 그러기 위해서 악을 괴멸해 주시기를 그렇게 비탄하며 저주하며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늘 경건하게 또 겸손하게 돌아보며 회개해야겠지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의 애매한 공격으로 이러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할 때에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시편 7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악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 우리 시편 7편은 그래서 특히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은 3부로 나누어 주는데 5절까지는 무고하게 추격하는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을 심판해 주소서,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간구가 미루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 신앙의 롤 모델 다윗이죠. 그리고 이후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다윗의 평화시대를 그리워하며 다윗의 후손이 와서 평화를 이루어줄 것이다 그렇게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서 이 신앙의 롤 모델이 된 것이 아니다. 인생 끝까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추구했고 또 그에 성공했기에 신앙의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왕자 중에 이름이 내 아비는 평강이다, 압살롬이 있겠고 평강아 평강아 솔로몬 그 아들의 이름이 평강이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그의 삶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의 맥락은 이제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닙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 왜냐하면 다윗에게 작은 음식이라도 주고 나면,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고 나면 누군가가 밀고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초토화, 숙대밭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애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7절의 요절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방패이시고 사람이 만든 방패는 결국은 무언가에 뚫리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한 방패이시다. 사람이 만든 방패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가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한 방패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방패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방패이시고 완전한 방패이시고 영원한 방패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서울교회의 진행 속에서도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 분노 그리고 복수의 화신으로 타락하지 않고 고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하시게 된 이 비결이 바로 이 시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분노 그리고 복수, 이 저주를 세상을 향해 쏟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남역의 살인사건 등 수많은 것들은 사회를 향해서 불특정의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복수심, 분노를 쏟아내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비록 정당하다 할지라도 사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쏟아내게 될 때에는 결국은 분노의 화신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쏟아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진정한 복수인 것입니다. 서울교회 모든 총회와 사법부의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탄이 무너뜨리려던 서울교회를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시는 것이 진정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 세계에서 악의 상처와 영향을 깨끗이 씻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왕의 성품으로, 왕의 인격으로 그를 빚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악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과 그런 분노와 이 슬픔들을 다 쏟아내었기에 이 과정이, 이러한 상황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노스러운 현실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7편을 암송하며 나의 기도로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를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등 현대어로 살짝살짝 제가 읽어가면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개역개정판으로 따라서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뱃속을 헤쳐보시는 공정하신 하나님, 악한 자들이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하시고 무죄한 사람들은 뒷받침해 주소서. 11절,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12절,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행하신다. 14절, 악한 생각을 빚어서 몸속에 사악을 품었다가 속임을 낳는 원수들아. 15절은 개역개정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에 돌아간다. 성도가 현실의 불의와 고난을 이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거짓 공격과 그 재판 가운데 침묵으로 서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서 부활 승리하시고 결국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종말론적 심판 때의 승리가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실 그때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오늘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 매달려 이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애소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현실 속에서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며 격려하시고 주의 뜻 하나하나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최후에 승리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선취적으로 믿고 선제적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이루어 주시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기 이전에 믿는 것이고 응답받고 나서 감사해서 찬양하겠지만 그 이전에 응답받을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며 찬양한다. 선취적으로 믿으며 선제적으로 찬양한다. 이 고난과 거짓된 사탄의 괴계에 맞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마음속의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그 모든 거짓과 모든 괴계가 함정을 판 자들이 함정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폭력이 행한 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며 이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확신하며 미리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도를 무너뜨리지도 망가뜨리지도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고결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고 더 뜨겁게 감사 찬송,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도망간 자는 결코 느끼지 못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부를 승리의 찬송, 그것이 17절입니다.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새벽 강단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